우리 아가서 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그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보충해야 될게 있어서 한번 더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것이 교리적으로 볼 때, 이제 이 휴거, 부활과 그 휴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분별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이제 일어나서 떠나가자라는 똑같은 표현이 두번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앞부분은 이제 교회의 휴거, 그 다음에 이제 대환난 기간이 그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대환난의 끝부분에 있을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휴거, 이렇게 이제 두 종류의 휴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활과 휴거의 그 어떤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그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겠나를 이걸 조금만 다시 한 번만 좀 이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언급됐네요. 첫 번째 호령, 두 번째 천사장의 음성, 그렇죠? 천사장의 음성. 호령이나 천사장의 음성 둘다 목소리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세 가지가 언급됐습니다. 호령,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럼 이세 가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그러면 호령이 뭐겠는가? 여기 영어는 이제 shout입니다. 외치는 거죠, shout. 그럼 처음에 어떤 말씀을 외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외침, 이 호령에 해당하는 것이 보라 신랑이 오시는 도다. 이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그래서 이제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신랑이 오실 때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신부 집에 이제 신랑 일행이 이제 신부 집에 거의 다 왔을 때그 보라 신랑이 오는 도다 하고 외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호령과 할때 이리 오너라 호령하듯이 호령할 때 이것은 보라 신랑이 오는 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음성 이것이 이제 호령에 해당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장의 음성 Archangel의 그 음성 천사장의 음성은 요거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요걸 조금 이따 이제 같이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소리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할때그 트럼프 나팔 소리. 그래서 이 천사장의 음성과 나팔 소리가 요게 이제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개가 이제 같이 있는데 먼저는 이제 최소한 나팔은 두 종류의 나팔을 불게 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한번 펴 보시면요. 민수기 10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단순히 그 당시에 어떤 전쟁 이야기나 뭐 군대 통솔을 위해서 단순히 그런 목적으로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예언과도 관련이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인데요. 민수기 10장 1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를 위해 은나팔 두 개를 만들되 그렇게 하고 그걸 뭘 하냐면 지폐를 소집하여 진영을 이동하게 하라. 그 은나팔 두 개를 사용해서 지폐를 소집하고 진영을 이동하게 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경고나팔을 불 때에는 동쪽에 놓인 진영들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 놓인 진영들이 앞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회중의 성막을 정중앙에 두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지금 그네 지파씩, 세 지파씩이 지금 이제 이렇게 배열을 해 있는데, 일단 지금 은나팔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 경고나팔 하나를 불 때, 동쪽에 있는 진영들이 먼저 앞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를 천둥 소리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장 28절에 이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의 음성이나 나팔 소리나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딱 인식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천둥이 쳤나 보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소리가 뭐 지진이 일어났나 보다 아니면 핵전쟁 발발했나 보다 하면서 엄청나게 그냥 큰 천둥 소리처럼 꽝 하는 그런 천둥 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팔 소리 혹은 이게 이제 어떤 음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음성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악을 행한 자들 정죄의 부활로 나오는 거는 나중 얘기죠. 천년 후에 이제 일인데. 자,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한 자들의 이 생명의 부활, 이게 이제, 먼저 있는 그런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의 그 음성에 이 음성에, 그러니까 나팔 소리도 들릴 것이고, 이제 음성도 들릴 것인데, 이 음성에 뭐가 포함되어 있겠냐 할 때, 사람의 구원받은 성도들 각자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게 이제 부활의 이제 그 예표가 되는 사건인 것인데,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이 사건이 성도들의 부활의 예표가 되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다 하실 때에 그 음성이 각자의 이름, 우리 예수님 믿고 먼저 죽어서 이땅 속에 묻혀 있던 분들의 이름이 누구누구야 나오라 하는 그 이제 이름이 불릴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누워 있으니까 일어나라 이 음성도 들리지 않겠어요?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가서에 일어나서 떠나가자 하는 이 음성이 같이 들릴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이제 아가서 우리 보고 있는 2장 10절에 잘 보시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그게 이제 그 한 문장처럼 그냥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일어나서 떠나가자. 근데 영어를 보면 그게 rise up, 그 다음에 콤마 있고 my love, my fair one, 콤마 있고 and come aw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말과 떠나가자는 말은 서로 좀 다른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서 그걸 좀 붙여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는 어떤 음성이 들려야 되냐면 일어나라 하는 음성이 먼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불리고 아무개야 일어나라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떠나가자는 조금 더 있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일어나자 일어나라 예,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라 이 음성이 들릴 거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말씀해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읽고 시작한 말씀 중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어나고 그렇죠?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순종해서 땅 속에 자고 있던, 그 잠들어 있던, 그러니까 죽었던 그 성도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예,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무덤에 묻혀있던, 다 이렇게 완전히 뭐 분해가 되어 있던 그러한 시체가 뼈도 안 남았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체가 어떻게 되냐? 일어나라 하니까 그때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들이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 가지고 땅 속에서 일어나 가지고 뭐 무덤에 못 묻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바다에 뿌려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그 모든 곳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는데 그러면 곧바로 들려 올라갈 거냐? 아,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가 조금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마태복음 27장에서 힌트를 좀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부활의 그 어떤 모형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 무덤에서 일어난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변화돼서 일어난 그 성도들이 즉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동안 그 최소한 몇 시간이라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정말 완전 난리가 나는 사건이 되겠죠. 예. 그 일어난 분들 중에서는 뭐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 죽은 분들도 있지만, 뭐 지난 주에 돌아가신 우리 뭐 할머니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딱 일어나가지고 집에 찾아와가지고 얘야 꼭 예수님 믿어야 돼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정말 너무 깜짝 놀란 사람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 몇몇은, 또 정말 돌아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만 더 이렇게 이끌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탁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아직 미적미적되고 있던 사람들 중에 그런 놀라운 일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구나 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기회로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이제 이 땅에 이렇게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건 아니겠나,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나팔이에요. 첫 번째 나팔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죽은 자들, 이미 죽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이들을 위한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은나팔 두 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한 개의 나팔이 이제 그때 이제 불린 것이고, 자, 두 번째 나팔 소리가 이제 또 들릴 터인데, 아까 우리, 민수기 10장 그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고 나팔을 두 번째 불 때에는 남쪽 편에 놓인 진영들이 이동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첫 번째는 동쪽에 있는 진영이 이동하고, 두 번째 불면은 남쪽 진영이 이동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예언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을 위한 나팔, 그 나팔이 먼저 불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한 두 번째 나팔이 이제 불리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과 함께 당연히 여기도 어떤 소리가 들리겠어요? 천사장의 음성은 어떤 소리가 들리겠어요? 일어나라. 그렇죠? 여기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할때 일어나라, rise up 할 때의 그 표현이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일어나는 것이고, 영어 표현 rise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것, 그것도 rise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의 몸도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었던 말씀이고, 그러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성도들 각자의 이름이 불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까 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불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죽은 나사로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성도들의 이름이 불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이제 근거로 들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그러니까 목자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이 수없이 많은 것 같아도 그 하나하나 그 자기의 사랑하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이름을 알듯이, 예수님도 성도 각자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같이 데려가실 때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이제 부르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서 이제 이두 부류 다에게 아까 이제 먼저 일어나가지고 몸이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활보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과, 이제 살아있다가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 이두 부류, 이 두 부류 모두에게 어떤 음성이 들리겠는가?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대로 이리로 올라오라, come up hither,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 음성이 들릴 거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4장에서의 이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 표현이 이제 휴거와 관련된 말씀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과 함께 아까 그이 아가서의 말씀에 의하면 일어나라 다음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떠나자. 그렇죠? 이젠 떠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였으면 이제 떠날 시간이다. 기차 떠난다. 떠나자. 일어나라 했으니까 떠나자. 이 음성이 이제 들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부류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간다는 거죠.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라팔과 함께 이 호령 또 천사장의 음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합해서 볼 때 성경의 이런 구절들이 근거가 돼서 이런 순서로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의 그 휴거 시점과 관련해서 말씀인데요. 저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교회의 휴거가 유대인의 명절과 관련해서는 나팔절에 일어나지 않겠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나 교회에게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은 유대인의 명절에 맞춰서 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유대인의 유월절에 맞춰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게 성령님이 부어지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 오순절에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것은 이제 초실절에 그렇게 이제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을에 있는 초실절에, 이제 휴거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봄에 있는 네 개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요 네 개는 이미 성취된 절기고,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요세 개는 이제 재림 때 성취되어야 될 그러한 것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사실 라크만 형제님 저는 이제 라크만 형제님이 많은 부분을 이제 봤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을 봤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요번에 보니까 아가서를 설명하실 때 보니까 라크만 형제님은 교회의 휴거 시점을 오순절로 보더라고요. 제가 그걸 모르고 있었네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봤더니 자 우리 아가서 2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일어나서 떠나가자 하고 11절에 보면 겨울이 지나고 그랬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겨울이 지났다는 건 12월이나 1월이 지났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가 그치고 사라졌다. 이때의 비는 이제 4월에 이른 비인데 요것도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꽃들이 피는 계절은 5월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13절에 뭐라 그랬냐면,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연한 잎사귀가 나온다. 근데 아까 여기 아가서 말씀에는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화과가 연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거니까 아직 여름은 안된 거예요. 그렇죠?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시기를 정해 보면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때 그러니까 늦은 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늦은 봄.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상으로 이제 이스라엘 그 절기상으로 늦은 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5월 말이나 이제 6월 초쯤에 해당하는 절기가 뭐냐? 이게 오순절인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탄생한 게 오순절인데 공식적으로 탄생하는 게 이제 오순절인데 그렇다면은 교회가 휴거되는 명절도 이 명절에 맞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렇게 보는 분이 있다는 거 이제 제가 이것은 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 나팔절은 뭐냐? 우리 이제 로크만 형제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나팔절은 이거는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휴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과 관련이 있는 그쯤에 있는 이 나팔절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대환란을 거치면서 대환란의 그 뒷부분에 이제 후방 그 끝나갈 때에 이제 이렇게 휴거되는 그 이스라엘의 휴거를 보여주는 게 이게 나팔절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자,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오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네 목소리가 달콤하며 네 얼굴이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그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이 솔로몬의 이제 심정이 이제 담겨 있는 그런 이제 글입니다. 이것을 이제 세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말은 정 혼자 목자가 이제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바위 틈에 숨은 것처럼 왕궁에 이제 그 외압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혼란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위 틈, 계단의 은밀한 곳 이런 것이 궁전에서의 그 솔로몬의 궁전에서의 그 어떤 고립, 또 어려움에 처한 상황 이제 이런 걸 묘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여인이 이제 술람미 여인에게 이제 밖으로 나올 것을 이제 애타게 이제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일단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교회에 적용하는 이제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솔로몬이 교회를 예표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목소리를 듣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인데요.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 요구, 요구사항,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나의 비둘기야, 그랬습니다. 나의 비둘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애할 때 그 뭐라고 부르죠? 나의 사랑이라고. 예. 오케이. 자, 각자 부르시는 게 좀 다르시죠? 저희도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 비둘기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구약 성경에서의 비둘기는 하나님의 백성 집단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이렇게 이제 비둘기로 묘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호세아서 11장 이제 거기 보면 11절 8절에서 11절 요런 데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그 비둘기로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비둘기 같이 떨리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시편 55편에 이게 다윗의신데 다윗이 오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그 비둘기에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건 개인적으로건 이 비둘기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이렇게 쓰이는 경우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이것이 우리 잘 알듯이 일단은 성령님에게 쓰였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집단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하는 단어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님에 대한 묘사로 나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유사성이 많았는데 이제 성령님과 성도도 지금 비둘기라고 묘사되는 면에 있어서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위 틈, 또 계단의 은밀한 곳,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 아, 이것은 세상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제 환난을 당하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해서 볼 때,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이게 이제 대환난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 이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미워하는 그런 것에 기인한 어려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위 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다는 것은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으로 이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 이제 성도의 구원의 안전 보장에 관한 말씀이다. 교리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아까 그내 얼굴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솔로미오인에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보실 때에 내 얼굴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역시 내가 이쁘긴 이쁜가 봐,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외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외형이 아무리 예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시면 역겨워서 보실 수가 없지요. 우리가 육체 안에 있는 동안 우리는 다 정말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그런 구제불능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시면서 어여쁘다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쁘게 변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에게 덮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늘참 절망적이고 기운이 없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셔서, 여기 보니까 네 얼굴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저도 자꾸 되뇌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지, 내가 나의 원래 모습은 도저히 이렇게 될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변했지 하면서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운이 빠져 계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 얼굴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예,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설교자들 중에서도 이제 이 주제로 많이 말씀하시고,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작은 여우들이라는 것은 이제 이두 사람 사이에 사랑을 위협하는 어떤 요소들인 거죠. 이게 뭐 질투가 될 수도 있고,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여우가 포도 좋아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여우 자매님들. 자, 여우가 포도를 좋아할까요? 이솝우화에 여우와 심포도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우가 그 높이 달린 그 포도를 따먹으려고 점프해보고 점프해보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우가 뭐라 그러죠? 저 포도는 분명히 신포도일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걸 포기하고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능력이 없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변명거리로 이제 저게 이제 신포도일 거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소부화에도 보니까 여우가 포도를 좋아하나 보네. 네. 제가 찾아보니까, 뭐 시간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찾아보잖아요, 그런 거. 네. 네. 여우는 일반적으로 잡식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쥐, 토끼, 조류, 곤충, 알 이런 것들을 다 먹고 과일과 열매도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과 가을에는 딸기, 포도, 체리, 사과, 블랙베리 같은 과일을 적극적으로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일이 덜 익었거나 약간 신맛이 나는 것은 싫어할까요? 과학자들이 살펴봤더니 요것도 잘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소부화는 그냥 사람에 빗대어서 한 얘기지 실제 어떤 생태학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그것에 근거해서 지어낸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 묘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대입한 것뿐입니다. 특히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훼손하는 사례가 역사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론 그 농업 기록 이런데도 이제 그런 게 있고 탈무드에도 있고, 그러니까 여우가 그 포도원, 과수원 이런데 해를 입히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우는 포도원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작은 여우가 뭐에 해당하냐면 솔로몬의 유혹이 이 작은 여우가 되는 거예요. 이 정원자 목자 입장에서는 이 솔로몬의 유혹 요거를 지금 술람 여인이 잘 견뎌줘야 되는데. 요게 지금 그 여우, 작은 여우와 같은 어떤 그 유혹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어떤 결혼 생활 또는 이제 데이트와 관련해서 이제 본다면 이 작은 여우라는 것이 사사로운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사사로운 거지만 그러나 이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작은 말실수 또는 작은 무관심, 사소한 감정 폭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큰 건 아닌데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서서히 관계가 냉랭해지고 악화되는 이제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의 그 연한 포도를 망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늘 요 단어, 작은 여우라는 단어, 표현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또는 연인관계에 있어서, 우리 사이에는 그 작은 여우에 해당하는 게 뭘까를 늘 생각하면서, 그런 걸 조심하려는 그 의식적인 노력이 이제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포도나무를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 포도원은 술람미 여인이 지금 지켜야 되는 포도나무예요. 아가서 1장 6절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자기가 이제 포도원 지키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포도나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포도나무. 그래서 이제 이게 에스라 성경사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술람미 여인은 원래 가난한 집안의 처녀였고 솔로몬에게 속한 포도원에 이제 고용돼서 일하던 상태에서 솔로몬을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 이제 원래는 솔로몬의 소유고 그것을 이제 술람미 여인이 맡아서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우리의 포도나무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때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포도원을 관리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제 있는 것이고 그 포도원은 원래 누구 것이냐? 이제 예수님의 포도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포도의 좋은 열매를 이제 수확하기를 이제 원하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낼 수 있는 열매,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성령님의 열매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님의 열매는 하면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여기가 fruits하고 복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열매가 지금 9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fruit하고 단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the fruit of the spirit is 동사도 단수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이 성령님의 열매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다. 근데 요게 지금 포도를 생각하면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도 포도 한 송이에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알이 달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의 작은 여우, 작은 여우라 그랬으니까 큰 여우는 통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 정도 큰 구멍은 아니지만, 이 작은 어떤 구멍들, 이제 울타리 밑에 난 구멍들, 이런 것들은 작은 여우가 이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성도의 삶과 또 열매를 망치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작은 죄들, 이제 은밀하게 이제 즐기는, 내려놓지 못하고 은밀하게 즐기는 작은 죄들, 이제 반복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는 큰 거에도 넘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또큰 거에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서 좀 버티기도 잘 못해요. 그런데 의외로 작은 것들에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몇 가지 조언을 더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